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을 통해 월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18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군 병사 한 명이 월북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름의 미군 병사가 판문점을 견학하던 중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18일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오스틴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onorable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오스틴 장관은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견학 도중에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며 우리는 그가 북한 구금시설에 있다고 믿는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면서 군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자, 이 오스틴 국방장관의 말, 이 미군 병사가 자발적으로 월북한 것임을 지금 인정을 하고 밝힌 것이죠? 윤 기자가 먼저 좀 예.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그 발언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오스틴 장관이 willfully 그리고 without authoriza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willfully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라는 의미고요. without authorization은 미군 측의 승인 없이 이렇게 갔다는 거죠.
예.
자진 월북했음을 그 언급한 것이고요. 킹 이병은 이제 잘 알려진 대로 판문점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도중에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때 그리고 또 문재인 한국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에도 봤었지만 이 남과 북의 경계가 그야말로 한 걸음으로 그 달라지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서 이 경비병들은 무기 소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킹 이병도 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서 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건물 등을 돌아보던 중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달려간 것으로 그렇게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킹 이병이 올해 23살인데요. 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북쪽 지역으로 뛰어갔다. 이렇게 당시에 관광을 같이 하던 목격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시간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인데요. 여러 가지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지금 이 병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과정으로 월북했는지 이 어떤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월북한 그 미군 병사 그 트래비스 킹 이등병은 올해 이제 23살이고요. 미국 그 위스콘신 출신 흑인 병사입니다.
네.
이번 월북 사건이 나고 나서 언론이 이제 킹 이병의 부모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부모들은 킹 이병이 평소 그 상당히 조용한 성격인데 왜 월북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킹 이병은 이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유흥을 하던 중에 한국인을 그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네.
경찰에 그 체포됐을 적에 킹 이병이 그 경찰차를 그 발로 차고 또 경찰관에게 그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금 그 500만 원을 선고받고 또 폭행 혐의로 2개월간 그 구금이 됐다고 그러고요. 지난 7월 10일 그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킹이병이 약 일주일간 그 감시 대상으로 지내다가 미군 당국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미국 텍사스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날 인천공항으로 그 호송이 됐는데요. 비행기에 그 탑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호송을 하던 미군 헌병이 인천공항까지는 같이 갔으나 그 인천공항에 가보시면은 그 CIQ라 그래갖고 세관이나 검역 통과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미군 헌병이 그 들어갈 수가 없어서 킹이병을 아마 들여보낸 걸로 그 생각이 되고요. 킹이병이 그 세관 그 지역을 통하면서 공항 직원들에게 내가 그 여권을 분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판문점 관광에 나섰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킹이병이 어떻게 판문점 관광에 나섰는지가 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데요. 왜냐하면 그 판문점 관광이나 그 견학을 하려면 최소한 사나흘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킹이병이 이 관광 신청을 미리 했는지 이거 이 부분이 아직 좀그 불확실하고요. 같이 그 판문점 관광했던 다른 관광자들에 따르면 킹이병이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판문점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뭐 하하하고 큰 소리 웃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북쪽으로 달려가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그래서 월북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백악관은 국방부가 킹이병의 안위와 관련해서 북한군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북한과는 이 통신 채널들이 다 이게 단절이 되고 그래서, 뭐 얘기들이 잘안 되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까요?
예, 그, 이 판문점을 통해서 미군과 북한군 사이에 군 간의 연락 전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연락 전화를 통해서 미군이 북한군 측에 그 의사를 타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고요. 이 판문점의 군 연락 채널뿐만 아니라 미국은 내부적으로는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이 협력하면서 다각도로 지금 그킹 이병의 그 안위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북한은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평양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는 나라가 스웨덴 아닙니까? 스웨덴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한국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측이 지금 그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킹 이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인지 소재뿐만 아니라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미국 여러 부서에서는 미국으로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그렇게들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월북을 했고, 그러다 보면 데려오는 게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북한을 그 여행하다가 또는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억류된 그 미국인이 여러 있는데요. 이제 억류된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억류됐을 경우에
예.
북한이 돌려줄 의사가 있으면은 그 미국이 그 고위 인사를 파견해서 데려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 당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미국인 3명을 그 데려온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당시 그 억류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북한에 넘어간 경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 여러 정황을 보면 억류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제 발로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간 자진월북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킹 이병이 나는 북한에 남겠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경우에는 미국이 설사 송환을 하고 싶어도 데려오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자진 월북을 한 경우에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끌려간 것하고는 또 다르니까요. 북한에서 과연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그 북한 내부 사정이 밝은 전문가나 소식통들 그리고 예. 또 과거에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자진 월북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자유세계로 돌아온 케이스들도 있었죠. 가령 찰스 젠킨스 병장 같은 경우에는
예.
1965년에 주한미군 근무 당시에 자진 월북했고요. 이후에 20여 년 넘게 살다가 2002년에 그 일본에 그 이제 입국을 했는데요. 네. 평양에서 결혼했던 부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납치됐던 일본 여성이었기 때문에
예.
일본으로 돌아와 왔었는데요. 그 경험담들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부분이 북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첫 몇 년 동안은 상당 기간을 자아 비판 그리고 또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되는 주체 사상을 교육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북한의 선전 영화에서 그 출연해서 외국인 역할로 하거나 또는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또한 그 이 사람들이 서방의 자본주의적 삶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택했다 이런 차원에서 대대적인 선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그 자진 월북 형태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케이스는 이번에 킹 이병 외에도 대여섯 차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사례가 1962년에 주한미군 근무 중에 레리 앱셔 일병이 있었고요. 이후에
네.
앞서 말씀드린 1965년에 찰스 젠킨스 병장 그리고 제리 페리시 병장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젠킨스 병장은 유일하게 북한에서 오랫동안 결혼해서까지 살다가
네.
일본으로 돌아온 케이스 아닙니까?
네, 네.
이 젠킨스 병장이 2017년에 노환으로 사망하기 전에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자신이 너무나도 무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임시 피난처로 찾아갔던 북한이라는 나라가 말 그대로 거대하고 정신 나간 감옥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그곳에 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아주 그 외국에게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미국과 북한이 어떤 대화를 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미국의 그 전현직 당국자가 이제 방북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2018년 5월이죠. 당시에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미국인 3명을 데려왔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북 관계가 당시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2009년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여기자 2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평양에 갔고요. 당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킹 이병을 돌려보낼 의사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송환을 위해서 뭐 미국 보고 그 인사를 파견해라 이렇게 할 경우 아마 미국에서는 그 당국자들을 아마 평양에 보내서 킹 이병을 그 데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미북 간의 또 대화가 좀 재개되고 미북 간의 그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킹 이병이 송환을 거부하거나 북한이 그 송환할 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그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같은 분위기 쪽에서 킹 이병 송환이 쉽게 이루어질지 장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다 그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워낙 저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또 방송이 이 방송이 나가는 때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런 그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18일 서울에서 미한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이날 회의는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관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캠벨 조정관과 김태효 1차장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There is no issue that we take more seriously than the strength and the confidence in our nuclear deterrence.
이제 양국의 확장 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캠벨 조정관은 우리에게 핵 억제는 그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는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이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NCG 첫 회의가 열린 것인데요. 이렇게 회의가 열렸다. 이것에 어떤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미 국방부가 설명한 대로 이번 회의, 출범회의 아니었습니까? NCG.
예.
워싱턴 선언 이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미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잘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 말하자면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확장 억제를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핵과 전략 기획을 토의한다. 그리고 또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핵협의 그룹 설립을 선언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맥락에서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차원에서 대북 핵 억제 강화를 위한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핵심적으로는 이 북한의 핵 무력이 강화되고 있고 또 선제 공격에 대해서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내 일각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안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확장 억제를 말하자면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그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선언에 나타난 것인데요. 그 선언에 말하자면 밝힌 대로 미국과 한국은 이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도 거듭 발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북한의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첫 회의를 연 뒤에 두 나라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두 대통령 차원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특히 핵 위협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확고하고 강력하게 보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 회의는 당초 합의됐던 차관보급이 아니라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주관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미한 핵협의 그룹 NCG는 당초 발표된 그 차관보급이 아니라 좀 고위급으로 올렸습니다. 커트 캠벨 그 조정관,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태효 1차장이 주관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 차관보급으로 낮춘 그런 상태에서 그 하는 것보다는 고위급이 참여해서 좀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아마 한국과 미국이 모두 한 것 같고요. 요번에 그 김태효 차장 또 캠벨 조정관의 그 말을 종합을 하면 이번 그 핵협의 그룹에서는 크게 봐서 그 다섯 가지 분야가 그 다루자. 이 점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그 핵기획 및 핵태세 검소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핵우산 보장 얘기는 많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핵우산을 또 어떤 무기를 지금 이 배치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 그 기획하고 보장한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공동 기획하고 공동으로 검토하고 기획하자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이번에 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미국의 그 핵자산과 한국의 비핵자산을 어떻게 합쳐서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미국은 그 핵잠수함이나 핵전략폭격기 같은 핵무기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많죠. 반면에 네. 한국은 재래식 무기, 전투기, 탱크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뛰어납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이것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쓸지 한미당국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것을 그 얘기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국에 좀 자주 배치를 해서 북한에 그 메시지를 좀 보내자. 왜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이 그 이렇게 핵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만 말로만 하게 되면 북한이 그걸 잘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핵잠수함 또 전략 폭격기 이런 것을 자주 배치해서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런 것을 그 실천하고 이행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기 발생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나 또는 재래식 무기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위기를 발생하면 어떻게 위기를 감소시킬지 한국과 미국이 같이 좀 논의를 해보자. 방안을 만들자 이런 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그 핵위협에 대응해서 한미 그 연합작전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그 가상연습을 많이 하고 또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그 작전 이런 것을 좀 대비를 하고 또 한국 전문가 또 군 실무자 이런 사람들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서 핵 문제 또 전략 문제 이런 것을 공동으로 교육하고 전문성을 높이자 이런 크게 봐서 다섯 가지 얘기를 이번 회의에 했다 이렇게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김태효 차장은 NCG가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간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몸같이 일사불란하게 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걸로 들리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사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김태효 차장이 설명하는 것은 한미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간다. 이것이 이제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단계는 함께 협의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지 여부는 이제 고위급 차원에서의 두 나라의 그 말하자면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미국은 사실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은 곧바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압도적 대응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회의에서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고요. 또 워싱턴 선언에도 그런 맥락으로 그 핵 협의 그룹의 결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네.
로스앤젤레스를 서울과 맞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한국으로부터 제기될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워싱턴 싱크탱크의 연구원의 그런 말하자면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무릅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예.
사실 핵 협의 그룹이 결성되고 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고위급 차원에서 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논의를 하는 그런 계기 자체가 한국 내 일각에서 이와 관련한 말하자면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한국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나 미국의
예.
전술 핵을 다시 한국에 배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미국의 말하자면 북핵 공격에 대비한 방어 또 이런 여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그 말하자면 한국 내 일각의 그런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
지적들이 있는 것이죠.
예예. 이 NCG는 북대서양 조약이고 나토의 모델을 참고로 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토와 경우 비슷한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거를 꼽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출범한 그 한미핵협의는 그 나토와 비슷한 것도 있고요.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그 동맹국과 함께 핵우산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이런 점은 비슷합니다.
예.
나토는 그 핵기획그룹, 영어로 NPG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 국가들과 함께 핵 문제를 그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이 점은 그 한미 핵협의그룹과 이제 비슷한 성격이죠.
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역시 그 전술핵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예.
나토,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이 전술핵을 나토 영토에 두고서 이것을 유럽 국가, 나토 국가들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 훈련, 대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술핵을 배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네.
미국은 이미 그 전술핵 그 한국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나토는 다자체제입니다. 미국과 독일, 터키, 네덜란드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한미는 한국과 미국 양자 차원 두 나라가 참여하는 양자 차원이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미 대통령 별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NCG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사실 그 정상회의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NCG에 대해서 새 정상이 논의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 사실
네.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합의한 겁니다. 이 핵협의 그룹이라는 것은.
네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세 나라가 한 자리에서 같이 말하자면 핵협의 그룹을 통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은 확장 억제를 한국에도 제공하고 일본에도 제공하겠지만 이 부분은 별개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있고요.
예.
또 사실 미국은 그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성역 없이 어떤 것이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그 협력을 확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같은 맥락에서 핵협의 그룹 NCG를 세 나라가 공동으로 말하자면 회의체로 구성해서 회의를 갖는 것에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것이 양자 간의 NCC의 효율성을 또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항에 기항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그 NCG 출범 때를 맞춰서 이렇게 온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기항한 건가요?
네. 미국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 핵 잠수함이죠. 그 켄터키함이 이제 부산에 그 입항을 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한미 간에 열린 핵협의 그룹 NCG 출범의 때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커트 캠벨 조정관이 이날 그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 핵잠수함이 켄터키함이 여기 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 부산을 방문해서 켄터키함에 그 올라서 여러 가지 그 행사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핵협의 그룹 이것과 때를 맞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그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은 사실 그 여러 항구 이런 쪽을 다녀도 사실 공개를 안 하는데 네. 이번에 공개한 것은 특별히 그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이 같은 그 핵협의 그룹도 만들고 또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굉장한 그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 전략 핵잠수함을 한국에 보내서 미국과 한국의 이 같은 공동 방위, 공동 핵무력 이것을 과시해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을 한 것이 42년 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 기항에 대해서 북한에서 매우 그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켄터키 함이 어떤 것인데 그런지 그 재원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 켄터키 함이 선체 길이가 170m에 달하고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전략 핵 잠수함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켄터키 함에는요, 이 사거리가 12,000km에 달하는 트라이던트 2 탄도미사일이 20여 기가 탑재될 수 있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 북한은 잠수함의 기동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네.
그런 전술 전략 무기가 바로 핵 잠수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미국은 북한은 국방성의 단화를 통해서 이 켄터키함의 그 한국 기항 자체가 말하자면 북한의 핵 공격 말하자면 그 요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잠깐 얘기해보겠습니다. 19일 새벽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NCG 그 모임, 그 다음에 핵잠수함 부산 기항,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실 이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 그리고 또 핵협의그룹, 미국과 한국의 출범회의, 여기에 정확하게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어떤 것인가요?
네, 북한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종류의 그 미사일을 쐈는지 북한도 밝히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도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요. 한국 군에 따르면 북한이 그 19일 오전 3시 30분부터 3시 46분까지 평양 인근 그 순안 근처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습니다. 이 미사일이 약 550km를 비행해서 동해 떨어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 이것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봤을 적에 북한이 그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하는 KN-23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존 아퀼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18일 세미나에 참석해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아퀼리노 사령관이 밝힌 내용은 그 에스펜 연구소라고 하는 민간기관에서 주최한 에스펜 안보 포럼, 매년 열리는 그런 포럼인데요. 네. 여기에서 언급한 것인데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최근에도 시험 발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미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퀼리노 사령관의 그 의미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충분히 대비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 태세가 돼 있다. 이런 네. 언급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분석 중이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오늘은 미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을 통해서 월북했다는 소식과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를 연 소식,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